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5장 17절 말씀 구약성경 270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고개를 드시고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 잘 나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지옥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습입니다. 그곳에 던져지는 것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그곳에 던져지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은 살인자들과 10계명 중에서 6계명을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7계명을 말합니다.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1, 2계명을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10계명 중에서 9계명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 유황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던져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바로 10계명을 어긴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이 10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 십계명에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십계명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이 이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또 음행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네 이웃의 집에 있는 것을 탐내지 말라. 오늘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이 17절은 딱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로, 티르짜흐, 로는 부정어입니다. 하지 말라, 아니다, 이란 단어이고 티르짜흐는 살인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히브리어에는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에 관한 단어가 종류가 8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히브리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8가지 단어가 살인에 관한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 단어를 들을 때 정확하게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티르짜흐라고 하는 단어는 불법적으로 사람을 죽일 때만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살인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살인은 몇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당방위입니다. 밤에 강도가 들어와서 우리 가족을 해하려고 할 때는 그 강도를 죽여도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단 낮에는 안 된다 그럽니다. 낮에는 소리를 치거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그렇게 두려움이 많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낮에는 죽이지 말고 해하는 것은 되지만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당한 법에 의한 사형 집행은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형 집행 폐기가 아니라 사형 집행은 반드시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쟁터에 나가서 상대방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살인을 전혀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티르짜흐 이 단어는 사람을 불법적으로 죽이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획적으로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것, 고의적으로 개인이 앙심을 품고 상대방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티르짜흐 이 명령을 하시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도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서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고귀하게 여기실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천하보다도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만은 성경 말씀에는 사실 이러한 표현은 없습니다. 온 우주보다도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생명이다 이런 표현은 없지만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이 생명은 그만큼 존귀한 것이죠. 우리도 이것을 알아야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고 그때야 진정으로 이 육계명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지킬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생명을 귀하게 여기실까요? 옆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때로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죠. 악한 말 할 때도 있고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실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내가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창조할 때에 이 아담이 눈을 떠서 걸어다니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 어떠한 사람이 되면 좋겠는가 생각을 하시다가 우리의 형상을 집어넣자, 우리의 성품을 넣어서 만들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성품을 그 속에 넣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꼭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분신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굽니까? 오늘 아기를 안고 나왔는데요. 자녀 아닙니까? 이 자녀를 위해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대신 죽어줄 수도 있을 정도로 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자녀라는 것이죠. 이번에 둘째 아이를 목포에 있는 해양대학교에 넣어주고 왔습니다. 제가 잠시 화장실을 간 동안에 학생들 다 모여라고 그래서 다 모였는데 제 아들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제가 강단 위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이렇게 그 한 400여 명 모이는 곳에서 그 아이들 중에서 제 아들을 찾았습니다. 제가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이렇게 훑어보니까요, 거기에 미적하니 마른 애가 한 명 서 있더라고요. 그 제 아들이더라고요. 제 눈에 보입니다. 400여 명이 모여있어도 그 중에 서 있는 제 아들이 보이는 이유는 저의 분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신,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서 창조한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시부모님, 자녀, 친구,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존재이죠.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사실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아내가 자꾸만 잔소리를 할 때에, 남편이 혈기를 부릴 때에, 친구가 돈 떼먹고 도망을 갔을 때에, 자녀가 엉뚱한 길로 나가면서 말도 듣지 않을 그때에 과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인가 하는 생각이, 탄식이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맞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을 했을 뿐이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선한 그 성품들을 회복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잘 살펴보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고귀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아셨고 또 택정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실수로 태어난 것 아닙니다. 우리는 혹시 실수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김정섭 선교사님이 여섯째 아기를 가졌죠. 출산 예정일이 5월달입니다. 5월입니다. 괜히 그 마음이 눌림이 있어서 선교사님이 문자를 보냈는데, 이메일을 보냈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축복의 말씀을 많이 써가지고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기를 안 낳으니까요.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아기를 많이 낳는 것 아닙니까? 여섯 번째.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로 아기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계획을 하시고 이미 창세전에 계획을 하시면서 이미 다 준비를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고 예정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을 하셨죠. 그래서 삼국시대도 아니고 조선시대도 아니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바로 이 시대에 정확하게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에는 계획이 있죠. 부모님들은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계획을 합니다. 준비를 합니다. 태어나서 처음 입을 옷, 베네츠 고리도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덥고 잘 이불도 준비를 하고 앙증맞은 조그만 크기의 신발도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우리 아기가 이 작은 신발을 신고 아장아장 걸어갈 것을 생각을 하면 막 기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신발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옷도 준비를 합니다. 누워서 막 바라볼 모빌도 준비를 하고 유모차, 기저귀 모든 것을 섬세하게 다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서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나를 찬송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계획을 하시면서 박수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서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그래서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신비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 어머니의 태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신비로운 방식으로 씨앗을 통해서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생명의 신비가 그 속에 있는 것이죠.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기묘하심이라 이 말씀은 놀랍단 말씀, 원더풀하다, 놀랍다라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주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하나님께서 저를 계획을 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그냥 한 사람으로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너를 내가 창조하기 전에 이미 내가 너를 이미 그리고 있었다. 너의 그 모양을, 제가 이제 이 대머리가 좀 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고 계셨어요. 얼마나 사랑하는 눈으로 이미 그림을 다 그리고 계시면서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돼, 하나님께서 이미 주의 책에 이름을 다 기록을 하셨습니다. 이, 정, 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이미 너를 다 계획을 하고 이렇게 보내었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을 하시면서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생각들이 얼마나 보배로운 생각들인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생각들인지, 또 그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은요, 그냥 태어나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시고 기뻐하고 박수하고 즐거워하면서 나를 위한 계획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실수로 가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습니다. 계획하고 계획하고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박수를 치다가 그러다가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고귀한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죠. 그 십자가 위에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러셨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말도 듣지 않는 양, 우리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양의 가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목자의 목숨과 맞바꾼 양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가장 고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셨다면 우리의 생명은 얼마나 고귀한 것이고 우리의 생명의 가치는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목숨을 내어주고 맞바꾸어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구하셨죠. 우리 생명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의 손을 한번 이렇게 얹어보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유는 나를 맞바꾸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생명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같이 말도 안 듣는 사람, 옆에 계신 분 보시면 말 얼마나 안 듣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청개구리처럼 하라는 것은 안 하려고 그러고 하지 말라는 것은 꼭 하려고 그러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대상으로 모험을 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모험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로봇은 어떡합니까? 로봇이 저를 향해서 주인님, 주인님을 제가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깜짝 놀라기는 하겠지만은 감동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로봇이 말을 하는 것은 프로그램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명령을 입력을 해 놓았기 때문에 아무런 감정 없이 주인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하고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죠.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모험이죠.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침을 뱉을 수도 있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대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 모험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로봇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려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사랑하심이 있고 무엇보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과 맞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귀한 생명인데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목숨을 스스로 끊을 수가 있고 생명을 함부로 지울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 속에는 이 짧은 명령 속에는 생명에 대한 고귀함이 존엄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을 멸망시키고 빼앗고 그리고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죠.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만연해져 있는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의 전략은 생명을 경히 여기는 것입니다. 생명을 경히 여기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들려주고 있고 손으로 행하도록 하고 있죠.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영화 중에 좀비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 좀비 영화를 만들고 있던데요. 여러분 좀비 영화에 보면은 사람을 어떻게 취급을 합니까? 사람을요? 사람을 그냥 물건 취급을 해버립니다. 막 쓸어서 죽여버리죠.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십만의 사람, 이 좀비들을요. 그냥 죽여버립니다. 망치로 깨어서 부수고 칼로 자르고 총을 쏘고 막 그렇게 해서 죽입니다. 사람을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존엄함을 없애버리고 짐승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게임하는 거요, 그거 안 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 우린 어린 애기들이 게임을 통해서 죽이는 게 뭡니까? 달팽이 같은 거 죽이죠. 달팽이 같은 거 이렇게 처리해서 없애버립니다. 그 게임들이 그런 겁니다. 제가 보니까요, 막 총을 이렇게 쏘면서 앞에 장애물로 나타나는 거 싹 죽이고 막 그렇게 하는데요, 처음에는 달팽이를 죽이다가 조금 지나면은 짐승을 죽이고요, 개를 죽이고 하다가 그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제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죠. 잔인하게 사람을 죽입니다. 미국 심리학회에 의하면은 보통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을 할 때에 그때는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것을 담고 있는데요, 8천여 건의 살인 사건을 이 속에 담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10만여 건의 폭력을 이 가슴 속에 담고 나간다고 그래요. 아이들 가슴 속에 이와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TV를 통해서, TV 드라마, 영화, 컴퓨터 게임, 심지어는 대중음악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가슴 속에 이와 같은 살인과 폭력이 가슴 속에 담겨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이제 기회가 되거나 힘이 생겨지게 되면 그 가슴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을 그냥 한다라는 것이,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사탄의 방법이 우리 아이들의 가슴 속에 양심을 짓밟아 버리고 그 속에 폭력을 집어넣고 살인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그래도 판단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그냥 그대로 가슴 속에 다 담아버립니다. 아이들은 반응이 매우 정직하고 빠릅니다. 아이들이 그동안에 보고 듣고 마음에 심은 것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생명을 경시 여기는 사탄의 전략 속에 완전히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게임기 없애버렸으면 좋겠고요, 스마트폰도 없앴으면 좋겠고, TV도 깨버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람을 죽이는데 너무나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순 6계명에 대해서 교훈을 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보고 듣고 그렇게 자라나면은 쉽게 노하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욕하고 그런 자녀가 되어가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6계명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을 해주신 부분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 나가라 하는 자, 이 나가라는 말은 미련한 놈, 너는 머리가 텅 비었어, 바보, 심한 멸시를 나타내는 욕을 말합니다. 나가라 하는 자,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이런 욕, 이와 같은 것을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미워하지 않고 욕해보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그 욕을 하고 미워하는 그 배후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가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아니한다고 해서 미워하는 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럽니다. 로마서 14장 4절 말씀에 남의 자식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내가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없으면은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내 자녀인데 누가 함부로 내 자녀를 판단하고 미워하고 욕을 하느냐, 그 말씀이죠. 여러분,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좀 싫은 말을 했다고 해서 그를 미워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내가 내 생명을 주고 맞바꿀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내 자녀인데 왜 네가 노하고 왜 욕을 하느냐 그 말씀이죠. 여러분 욕을 하지 마시고요. 대화를 하십시오. 대화.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인 배경에는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심이 있었기 때문에 미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미움을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막 욕이 일어날 때가 있죠. 해결해야 합니다. 주님 제 안에 분노가 있습니다. 제 안에 미움이 있습니다. 많은 제가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거 제가 따르지 않을 테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라. 이렇게 분명하게 여러분 속에서 명령을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야 합니다. 깨끗하게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그랬죠. 악인의 꾀가 생각이 우리 속에서 솟아올라올 때에 우리 마음에서부터 제거를 다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의 세력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둠의 문화를 가지고 지배하려고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윤리적인 말씀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자꾸만 자살을 미화해서도 안 됩니다. 엊그저께 보니까 10여 년 전에 자살을 했던 연예인을 추모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그런 쓸데없는 짓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살을 해서 죽은 사람을요 자꾸만 우리가 미화를 하다가 보면은 자녀들이 따라서 합니다. 자살하면 여러분 어디 갑니까? 그 유황불 속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살인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자살하는 거 우리나라 참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40여 명 넘는 사람들이 오늘도 지금 자살을 하고 있는 통계치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당당하게 서서 이 생명을 경시 여기는 이 세상의 문화와 더불어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부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에 사랑하는 눈빛을 가지고 바라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연세가 많든지 적든지 우리는 사랑하는 눈빛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우리 싸워야 됩니다. 온통 사회가 어둠의 문화에 잠식을 당했는데 나 혼자서 생명을 존귀하게 여긴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여호수아 장군이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여리고성 앞으로 갔는데요. 거기에 한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칼을 들고 있는 한 사람,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아니라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칼을 들고 그 자리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기만 하면은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싸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시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구출을 해낼 수가 있고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에 옆에 계신 분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쳐다볼 때도 그렇게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남편을 바라볼 때에 아내를 바라볼 때 자녀를 바라볼 때에 정말로 사랑하는 눈빛을 가지고 그 눈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분이 얼마나 사랑을 받고 존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악수를 할 때에도 그냥 악수하지 마시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약해 손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눈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사실은 뭐 우리 자녀 보면 때려 죽이고 싶을 때가 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준비를 하셨고 그리고 이 땅 위에 보내주셨고 아들 예수님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러한 존귀한 자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그게 누가 계시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곁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서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싸워주시고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